열려라 과학세상.
과학 관련 소식과 흥미로운 과학 원리를 재미있고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열려라 과학세상 36번째 시간입니다. 열려라 과학세상은 최신 과학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는 사이언스 투데이로 시작합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첫 번째 소식입니다. 에이즈, 즉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가끔 비타민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이 영양 보충제와 함께 비타민을 먹으면 체내 면역력이 좋아지고 병의 진행이 더뎌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이은경 기자가 전합니다.
특히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아프리카 등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3천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에이즈는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지방에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보츠와나에서 연구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국제대학 교수인 마리아나 바움 박사는 보츠와나의 에이즈 실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보츠와나는 HIV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나라 가운데 하나예요. 에이즈 예방 활동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보츠와나 성인 4명 중 1명이 HIV에 걸렸습니다.
바움 박사는 에이즈에 걸린 뒤 아직 치료약을 복용하지 않은 성인 약 9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 대상 환자들은 몇몇 집단으로 나뉘어 비타민 B, C, E, 필수 영양소인 셀렌, 그리고 실제로는 생리작용이 없는 물질로 만든 약을 무작위로 먹였습니다. HIV 감염 환자들에게는 면역 기능을 도와주는 비타민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바움 박사는 처음엔 비타민이나 셀렌만 먹어도 면역 체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상은 달랐다고 설명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죠. 우리 연구진은 여러 영양소를 함께 복용해야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HIV에 걸린 직후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면 환자의 건강이 유지되고 HIV 바이러스가 환자와 성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잘 전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나라에서는 이런 에이즈 치료제의 값이 아주 비싸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에이즈 환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바움 박사는 가난한 나라들이 에이즈를 관리하는 데 있어 비타민과 영양제를 함께 먹는 요법을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A simple multivitamin supplementation with selenium.
HIV 감염 초기 단계에서 비타민과 셀렌 영양제를 같이 먹으면 병이 진전되는 걸 둔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요법은 안전하고 비용이 싼데요. 하지만 감염 초기에 실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영양제가 항바이러스 치료약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바움 박사는 그래도 이런 영양제가 항바이러스 치료약을 구하지 못하는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즈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바움 박사의 논문을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HIV 감염자들을 치료했는데 전 비타민이 HIV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회의적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비타민이나 영양제가 환자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 수는 있겠지만 HIV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항바이러스 치료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사이언스 투데이 두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와 인도네시아,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에서는 최근 몇 년 새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 서부에서도 올여름 엄청난 산불 사건이 발생해서 해당 지역을 파괴했는데요. 많은 화재 전문가는 이런 초대형 산불 대부분이 땅을 불쏘시개로 변화시킨 기후변화와 토지 사용, 그리고 잘못된 관리의 합작품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다시 이은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Turn on your emergency lights.
올해 6월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산불은 집 500채 이상을 불살랐습니다. 몇 주 후 애리조나주에서도 산불이 나 소방관 1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 8월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발생한 산불로 샌프란시스코시 식수원이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산불은 캘리포니아주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산불이었습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 있는 국립통합화재센터에서 국립공원관리국의 산불 진압작전을 지휘하는 빌 카기 씨는 이제는 산불 관련 관리들이 십수년 전만 해도 흔하지 않았던 이런 대형 산불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미국 서부에서 산불의 양상이 변하고 있습니다. 올해가는 큰 산불이 발생하는데 정말 문제입니다.
유엔 관련 기구와 화재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가 불러온 가뭄이 소위 초대형 산불 발생에 한몫을 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그런데 가뭄 외에도 인간이 땅을 사용하는 방법도 대형 산불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산불에 취약한 지역에 건설된 주거단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산불을 적극적으로 진압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진압이라고 불린 이 방식은 그동안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스테판 파인 교수는 자연적으로 산불에 취약한 모든 나라에서 이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Smoke is on the horizon and the TV cameras are out.
산불 연기가 피어오른 뒤에 화재 현장을 보여주는 방송을 보면 산불 해결이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소방관들이 오고 소방 헬기와 비행기가 하늘에서 소화제를 뿌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죠.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건 이렇게 그저 불을 끄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진압 방식은 나중에 더 위험한 산불을 불러오는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압 방식이 하층 식생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하층 식생은 숲의 아랫부분에 사는 식물 집단을 뜻하는데요. 하층 식생은 나무의 높은 곳까지 불씨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에서 산림을 관리하는 마크 반스 씨는 요즘 산불이 옛날과는 사뭇 다르다고 걱정합니다.
Where fires used to burn low intensity.
옛날엔 약한 기세로 숲을 태웠는데 요즘엔 불이 맹렬한 기세로 산림을 파괴합니다. 그야말로 모든 나무를 죽이죠.
반스 씨는 상황이 이렇다면 불씨를 줄이는 것 같은 예방 정책에 돈을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Otherwise, we're just going to keep on bigger and bigger fires. We're going to spend more and more money.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산불이 날 겁니다. 그럼 돈을 더 많이 써야 하는데. 그래봐야 그 돈이 진압 방식의 산불 진화 작업에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미 국립통합화재센터의 빌 카게 씨는 연방정부 적자로 관련 기관들이 불씨 제거 작업 관련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That's a choice that we've had to make to
산불에 대응할 소방차와 소방관들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미 연방 하원은 산불 진화를 위한 국가 전략을 만들었는데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스테판 페인 교수는 이런 움직임이 과감하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미 의회가 마련한 국가 전략은 정부와 토지 소유주 그리고 비정부 기구가 날로 심각해질 산불 문제에 대응하는 걸 돕는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투데이 이은경이었습니다.
생활 속 과학 상식.
네, 일상 속에서 생기는 궁금증을 과학 원리를 통해서 설명해 드리는 생활 속 과학 상식 시간입니다. 청취 여러분, 이 거대한 코끼리가 개미를 피한다는 사실 혹시 아십니까? 몸집으로든 뭐든 도저히 상대되지 않을 것 같은 개미를 코끼리가 왜 피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코끼리 눈에는 개미가 보이지도 않을 텐데 이 코끼리가 개미를 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코끼리가 개미가 있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겁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생물학자들이 아프리카 케냐 고지대에 사는 아카시아 나무들이 대부분 코끼리 먹잇감으로 고사 상태에 놓여 있는데 유독 아카시아 드레파놀로비움 종만 무성하게 자라는데 주목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그 결과 아카시아 나무에 사는 개미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개미가 있으면 먹기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특히나 코끼리 코가 문제라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개미들이 예민한 신경조직으로 가득 차있는 코끼리의 코 속으로 떼지어 올라가 깨물기 시작하면 코끼리가 견디지 못해 달아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또 코끼리가 먹기 좋아하는 나무에 개미를 번식시키는 실험도 했는데요. 코끼리들은 어린애들이 브로콜리를 먹기 싫어하듯이 개미가 있는 나무를 피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수십억 배나 무거운 코끼리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는 이 개미의 활약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 자체도 개미가 살 수 있는 환경을 일부러 만들어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개미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가시를 부풀려주고 입자루 위에서 꿀을 제공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런 형상은 꼭 나무가 개미들을 코끼리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경비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 오늘은 코끼리가 왜 개미를 피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나무를 보호하는 개미는 환경보호에도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개미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나무를 보호해서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축적을 둔화시키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죠. 많은 과학자는 개미나무로 불리며 동아프리카 전역에 서식하는 아카시아가 지역 생태계의 탄소 활동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니까요. 이 아카시아를 보호하는 개미도 환경보호에 나름 큰 역할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열려라 과학세상이었습니다.